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참 간증이요 또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책임이요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자리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네, 한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지난 주 중에는 어떻게 다락방 모임들 잘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더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시고 또순 리더들과 다른 순원들과 더 협력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도 될수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폐가 될수 있는 모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이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더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또 돕고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요.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면서 저랑 이렇게 금요일 날 나눌 기회들이 사실은 그만큼 줄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고 또이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 또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가장 큰그 배경이 되고 전제가 되는 부분들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를 믿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더 형편이 나빠진 겁니다. 여러 사회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또 고립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요, 하나의 긴 설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런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히브리서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가 가지는 삶의 형편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 문제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왜 이 저자가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도 되심, 그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심이 그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분명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직과 대제사장 되심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연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도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또는 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환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정직하게 나누는 일이 그들이 가진 책임이요. 그렇게 그들이 전했을 때 그 받는 자들이 그것을 지킬지 말지는 받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 되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목적지까지 이루어내시도록 우리를 돕는 사도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그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기에 넉넉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 정도까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편드시는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죠. 여러 삶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슬픔과 낙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겪은 그 아픔의 심정을 가히 누가 헤아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이고 또 내가 세상에서 혼자 된 느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다 이해해 라는 말은 어쩌면 아주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아, 참 어렵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겪은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이 문제의 해결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얼마만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다라면 왜 나를 이토록 두시는가? 왜 이 자리까지 나를 오게 만들었는가?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죠. 또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고 나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넉넉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기에 넉넉하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대제사장 삼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는 거듭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뒀다가 나중에 할까? 나중에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주시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나오면 뭐 또 이야기하죠 뭐. 예? 뭐 꼭 뭐 새로운 것만 이야기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상기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늘 이렇게 묵상할수록 그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직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양자 간에 중재하여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느 한 사람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의 편을 골고루 들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편을 들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여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편이 된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예수님을 또 멀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 편을 들기에 적합하신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과 같이 되신다 이야기 나오고 또 18절에는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정말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경험하러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뭐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뭔가 채워야 하실 분도 아닙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굳이 예수님이 뭔가를 배워서 채워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을 드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의 자리에 기꺼이 예수님도 동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또 죽음까지도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 편을 드시기에 충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 자격으로서 조건으로서 이제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지금 안 들으시는 거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쉬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대제사장 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직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를 경험하시고 충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만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시는 자로서 그 일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로 계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부터 계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는 높으신 분이요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 직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그 자격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기 위하여서 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어쩌면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속들이 하나님이 모르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치밀하신 하나님이요 그 일에 대하여서 그 과정까지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을 맡으시기에 충분한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신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한 분밖에 이해를 못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어떤 그 우리를 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 그러면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의무로 생각을 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 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죄인 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 마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그게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 모든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요 억울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 그 모든 슬픔의 과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눈에 어떤 결과물이 당장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놀랄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 그래서 어쨌다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간구하시는 자는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놀라운 강함이요 힘이요 이 세상을 능히 살 수 있는 정말 그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팀에 누가 더 잘합니까? 호날두입니까? 메시입니까? 메시든 호날두든 무슨 얘긴가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이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내가 좀 못해도 든든합니다. 그게 든든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편드신다. 모르겠어요. 이 축구라는 것은 그래도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화로서 부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시안컵 결승전이 있는데 새벽에 전 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건 11명이 하는 거니까 뭐 만약 그럼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더블 경기를 한다 그러면 파트너가 뭐 조코비치나 뭐 나달이나 페더러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참 마음이 든든합니까? 근데 그것도 둘이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둑을 둔다. 바둑을 둔다. 근데 나를 도우신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옆에 있는 거예요. 훈수를 두는 거죠.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옆으로 세 칸, 앞으로 두 칸, 거기다가 돼. 전혀 바둑을 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훈수를 둔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바둑을 두는 분들 이야기가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종종 허수를 둔다 그래요.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속이기 위하여서 허수를 두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루를 고민하고 이틀을 고민하고 또 일주일을 고민해도 하수에게서는 거기다가 왜 돌을 뒀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꼭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우리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여 주실까? 왜 이 길을 가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그렇죠? 고수는 나중에 전세를 뒤집어서 역전을 충분히 하는 자죠. 하나님의 전적은 백전백승입니다. 승률이 100%가 아니라 120%, 100, 2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훈수를 두는 자는 옆에서 훈수를 둘지 모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연합하시고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고 실력자가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 능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를 불러, 언제든지 전화해, 그러고선 명함 한 장을 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갑에 그 명함 한 장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명함 한 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단지 명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우리와 관계하여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항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항상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보통은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지금 스데반의 돌에 맞는 그 장면을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 스데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으면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서서 보셨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 편을 들어서 도우시는 분이라면 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당시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때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일들이 교회에게 있어서나 스데반에게 있어서나 유익입니까? 불행입니까? 유익입니다. 스데반도 이 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더욱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얼마나 우리에게도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는 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묘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 편이 되어셔서 우리를 편드시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핍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시험과 또 핍박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그 일들을 자기 일처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나아가고 싶은 소망함과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과 축복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 풍파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종종 낙담도 하고 좌절하지만 그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 땅을 믿는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